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말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소리는 여기서는 이사야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 세례 요한이 그 소리입니다. 어떻게 외치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치라 하냐면은 이렇게 물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여기서 육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 고깃덩어리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고깃덩어리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바사르.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풀은 그 밧사르를 가진 이 인간의 육체는 마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 영광 우리들이 다 명예와 직위와 어떤 삶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꽃이 시드는 것 같이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왜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이것은 섭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은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람, 숨, 그리고 영을 말합니다. 정확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지구상에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깨달아 말미암아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무의미하고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영원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한테 알려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선포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회개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결론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의 입장에서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사를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지금 현재 세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굴러갈지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만큼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한다고 하셨지 어떻게 한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씨를 뿌리고 건져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시들어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이미 많이 시들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들이 시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회만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종교화되어 가고 세약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져서 한 명, 두 명 다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처음에 얘기해 나한테 설교하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힘있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생명력 있게 서 있지 못할까?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십니까? 우리가 시드는 이유는 이 성경에 전혀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다가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대우하실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이 반석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반석이 뭡니까? 도끼로 내리쳐도 그리고 헤딩을 해도 반석은 깨지지 않는 예수님이 깨지지 않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깨어졌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모든 것들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깨지지 않는 반석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깨지지 않는 반석이 되셨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 성경을 증거해 줄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해 줄 사람은 옥토밭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이 성경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바람과 같이 풀과 같이 쓰러질 사람들. 왜? 하나님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나눈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영원한 말씀을 진지하게 갖고 있냐는 것이 기독교인의 관건인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기를 얻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석이 되어서 고난을 당할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이 없는 삶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지금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할 성경을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에 입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입맞추면 입맞출수록 변질되가는 거예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고요. 과거에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미국 교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는 미국을 본받아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사실 너무 삐그덕거리는 게 아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쇠퇴해가는 것을 보는데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고 몸이 늙어가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원어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새 창조하고 강력하게 마침 이렇게 느낌표를 찍으며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그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새 창조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나가시고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깨달아 나가셔야지만이 이 말씀들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극은 이 새로운 것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풍성하게 나타내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원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아니면은 나중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했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재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본체이신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중심에 올바르게 여김을 받을 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존재에 합당하게 이 말씀을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영광 이 영광에 합당하게 이 성경을 우리가 취급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무지가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무지가 사라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사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셨다. 나는 그렇게 산다. 라고 말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사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죠. 시험하는 자로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명하여서 아들이거든 명령하여서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되고 받겠어요. 그래서 이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밧사르다. 너는 육체다. 너는 밥을 먹어야지만 사는 존재야. 네가 의지하는 것은 떡이 아니냐. 맞죠? 우리가 다 떡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저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고 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배고픈 존재입니다. 우리는 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시들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목적을 찾아야만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의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가르쳐주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떡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땅의 것이고 잠시 존재할 것이고 잠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떡으로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매일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아니면 밤에 시간이 날 때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을 때 수없이 많은 세상 일들이 우리를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힘을 써서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흥황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과 또는 고통과 시련과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더 크게 느낀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려고만 할수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되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헤쳐나가면 나갈수록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겠지만 강력하게 다가올수록 그 세력들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과 큰 시험과 큰 고통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닥쳐오는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일관됩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영원한 존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을 증명해가는 삶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 있지만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의 삶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그것이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건 전투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냥 교회를 불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리고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는 늘 언제나 이러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인간의 현재의 삶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길을 여러분들 가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편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고. 매일 묵상하면 좋죠. 그렇지 힘드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보다 나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즐겁다. 즐거움은 즐거울수록 즐거운 걸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것이 즐겁다면 이것을 계속 즐거워하게 되고 이것을 가까이 하고 읽고 깨닫고 맛을 보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다면 이것이 고역이 되고 종교가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이 들고 삶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했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버티고 살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구를 섬기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또는 꿈으로 특별할 때는 환상으로 특별할 때는 경험을 통해서 특별할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해답이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소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 풀과 같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과격한 말을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까지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풀처럼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들을 다른 곳으로 관심을 끄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이 도구가 되게 해야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를 도와서 앞에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웃으시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면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죄악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립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실 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무지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미워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는 지나리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왜냐? 다윗에게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인생은 오래 살아야 100살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짧은 테스트의 기간, 테스트가 아니죠.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중요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영원은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말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갖고 오늘도 걸어가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